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여론조사센터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 남녀 1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5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크리스찬들로서 약 72% 정도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한 조사를 하면은 과연 몇 프로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고백할까?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2%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분명히 신기한 또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체험이 좀 없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체험이 없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의 세계는 신비한 차원, 신령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체험 많도다. 체험이 많은 거예요. 경험이 많고 증거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돌아보면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힘들 때 도와주시고 위로하셨던 많은 체험들, 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해할지어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맛봤습니까? 하나님 맛이 어떻던가요? 맛 좋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특별히 다루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이런 특별한 자리에 이 세 사람은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일까요?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하게 될 중요한 역할들을 주님이 의식하셔서 특별히 이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하에서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체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때때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더 집중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기도원에 갑니다. 가서 낮잠 자러 가는 게 아니죠. 가서 금식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쉽지 않을 내년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높은 산은 헐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약 2800m 조금 안 되는 그런 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산입니다. 그 높이가 아주 높은 산이죠. 당시에 등산 장비가 뭐 발달됐습니까? 등산화도 없었고 또 텐트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산길, 등산로도 별로 닦여있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였기에 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국에 나온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든지 또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즈,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런 많은 하나님의 종들,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 전기를 쭉 한번 훑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그러한 기도에도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일상을 떠나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만나를 먹고 또 식사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기도들, 하루에 10분 20분 드리는 그러한 평범한 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일상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건이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위해서 일상을 떠나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러한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기도하라고, 더 강하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런 부담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눌려있다든지 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마음에 큰일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될 이럴 때에 좀 구별된 기도,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사업가의 꿈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아 결단해야 되는 그 진로를 바꾸어야 되는 그 결단의 순간에 그냥 집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결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확정하여 주시고 저의 갈 바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결혼 문제를 놓고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저의 배필이 맞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반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적절한 방법으로 제가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제가 참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영적인 준비를 할 때 저는 일상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기도원에 가서 집중적인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작정하여 새벽을 깨우거나 또는 작정하여 특별히 기도에 집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가 특별한 열심을 내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을 때에 주님이요 그냥 저를 돌려보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분명한 방향성을 알려주시거나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의 기도에 관한 책을 제가 이렇게 훑어보았는데요. 근데 그 책의 목차를 이렇게 쭉 보는 순간에 그 목차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콱 와서 닿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이렇게 한 목차의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이것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나라와 세계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족한 기도, 얄팍한 기도를 통해서는 부족한 능력, 얄팍한 능력밖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많은 기도, 많은 능력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하면 주님은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엇하러 가셨느냐 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늘날은 뭐 높은 산마다 가보면 등산객들이 다 점령하고 있겠지만 그때는 등산객도 없었어요. 높은 산에 아무도 없는 깊은 산에 가서 마음껏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리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 더 집중적인 기도, 더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대가 지불,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TV를 좀 줄이거나 필요하다면 사람과의 만남을 좀 줄이거나 또 필요하다면 밥을 굶으면서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깊이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하고 있었느냐? 예,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요. 피곤하여 졸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또 결정적인 기도의 순간,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또 심각한 기도를 드릴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모든 제자들 다 피곤해서 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한 일 아닙니까? 산도 그냥 산이 아니고 백두산같이 높은 산에 여러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주님은 저 옆에서 큰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기도하는 신용을 했겠지만 이내 피곤이 엄습해 옵니다. 그냥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깨어 기도하고 있네요. 무슨 차이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도 피곤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한계, 육체의 피곤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의 씨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입고 있던 옷이 눈과 같이 하얗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주님을 사로잡아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면박을 취해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모세 얼굴에서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일날 이제 제가 면박을 취할 겁니다. 다음 주일이군요. 예. 우리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확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이 참 밝습니다. 안색이 어둡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그걸 알아차린다고요. 그 기운, 그 분위기, 그 표정을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화장을 많이 해서 빛나는 거하고 조명빨을 받아서 빛나는 거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빛나는 건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원판은 불변의 법칙이라 하더라도 표정, 분위기만큼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지난 주간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사고를 이렇게 이겨내는 과정이 너무 힘이 들고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늘 얼굴이 힘들었던 그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얼굴이 환하게 피어난 거예요. 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치고 이제 인사하는 때에 아니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이랬더니 이 자매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죽고 싶었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싶어서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막 자기 서러움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로 몸이 불편합니다. 움직이기도 힘든 분이 새벽마다 간신히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체험,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더래요. 방언이 만천 방언을 하다가 좀 지나니까 기도가 바뀌어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막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자기를 꼭 안아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마음에 서러움과 한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체험 이후로부터 이 자매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아마 그 체험 이후로 제가 이렇게 밝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알아보겠더라고요. 달라졌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진 성도의 얼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그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 보인다고요.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은 삶을 살구나, 옆에서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요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가 뭔지 아세요? 얼굴 전도지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얼굴 전도지. 가끔가다 구겨진 전도지가 있어 그렇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충만한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하고 동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훨씬 전에 사람인데, 죽었던 사람인데 하늘이 열리고 천국에 거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땅에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나눈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게 나와 있기를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별세가 뭡니까? 죽을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주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비밀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무거운 주제입니다. 심각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늘이 열려가지고 신령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깼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다른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긴 했어요.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속이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십자가 지는 문제를 상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수지자라는 녀석이 자다가 뭐하고 있어요? 봉창을 두드리고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분명히 높은 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았던 거예요. 좋은 느낌, 좋은 감정,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값싼 은혜. 오늘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하고 악수를 할 건데, 악수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속으로,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인지 공허한 은혜인지 아니면 묵직한 은혜인지 실속 있는 은혜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것 없는 은혜는 그저 기분 좋았어요, 오늘 분위기 좋았어요, 느낌 좋았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은혜의 체험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은혜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깊은 은혜, 묵직한 꽉 찬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이 임하셔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비로운 영적 체험, 신앙생활도 뭐 할 수 있는데 그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강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를 받는다든지 또 뭐 기도하면 막 신령한 응답들을 받고 이런 막 간증거리들이 막 하나님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간증과 고백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아주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가끔 보면은요 그런 많은 체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조금도 자라나지 않아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그 체험에만 머물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빠진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이 체험만 가득 채우면은요 변질되고 맙니다. 값싼 은혜로 끝나고 말 거예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 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야 두려워 말고 산을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은요 영적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실제로 가서, 영적으로 갔겠죠, 가서 천국의 실상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입니다. 삼층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크리스천들 중에 보면은 소위 입신현상, 영과 육이 분리되어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그냥 있고 싶대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지만 천국요? 가보면 간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주 어떤 신비롭게 실감을 한 사람들은 오기 싫대요, 이 땅에. 천국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내가 땅에 머무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경험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때로 비슷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특히 새가족들이 막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가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중에 예배가 너무 좋은 분들 있죠. 그래서 막 집에 있다가도 예배 막 드리러 가고 싶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좋고 성도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교회와 살고 싶은 거야. 그럼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삽니다. 그죠? 기도원에 삽니다. 집회하면 집회 때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높은 산에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산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때로 여러분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분이 있을 거예요. 왜요? 집에서 혼자 예수 믿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로 나옵니다. 눈칫밥 먹으면서 교회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의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받고 또 순해서 막 사랑을 나누는 거 좋았는데 직장 나가니까 동료들이 경쟁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또 시달립니다. 가기 싫어요. 학교 가서 학생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은혜 받고 좋은데 또 가서 공부하고 또 뭐 예?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으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현장,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직장으로, 각자의 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힘써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무릅시다 라고 그렇게 안주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 신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부패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 교회만 막 엎어져 살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17세기 말에 인도양의 어느 섬에 도도세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은 그 새들에게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천적이 없어요. 그 새를 잡아먹는 쪽잡이나 오소리 같은 것도 없고 또 새가 멀리 날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천에 바닥에 늘려있는 게 음식이었어요. 새의 먹이였어요. 그리고 뭐 천적도 없으니까 그냥 둥지를 그 섬에 그 땅에다가 그냥 틀면 되는 거예요. 알을 거기다 놓고 또 이제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이제 모이 주워 먹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았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둥지셋을 틀고 영원토록 살아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탐험대가 그 무인도에 들이닥쳤어요.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빠르게 타조처럼 뛰어다니지 못하고 뒤뚱뒤뚱거리고 있어요. 몸무게가 25kg나 돼요. 날지도 못하고. 야, 그거 참 희한하다. 날개는 있으니까 이름을 도도새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그런 짐승들이 많다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사냥꾼들이 들이닥쳐다 가지고 총 쏠 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톡톡 잡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멸종돼 버렸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긴장을 풀고 늘어질 때에 이런 비극이 닥치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통찰력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영성은 항상 세상을 향한 섬김과 선교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변질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 중세기에 교회들을 새롭게 했던 수도원 운동, 지금 여러분 중세 교회를 쭉 탐방해보면 수도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중에서 지금까지 그 수도원의 명맥을 이어오는 수도원들은 다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있었던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수도원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 등지고 그냥 기도원에만 살고 교회만 살고 가정이나 직장도 다 팽개치고 교회만 와가지고 엎드려 산다. 좋은 모습 아니에요. 변질된다고요. 왜곡된다고요. 떠나서 은혜 받고 충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기 힘들더라도 싫더라도 여기가 좋지만은 주님이 내려가라 내려가자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을 내려오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그 체험의 의미를 다 깨달아 알았던 거 아닙니다. 그 체험했다고 즉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이 변화산에서 체험한 이 놀라운 체험이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요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6, 18절에서 이 변화산에서의 영적 체험이 얼마나 귀했던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 교묘하게 짜맞춘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놀라운 체험에 대한 간증의 고백을 베드로 서신의 조그만 그 부분에다가, 그 조그만 서신에다가 이렇게 몇 절 하례해서 써놓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변화산에서의 소중한 영적인 체험이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가. 순간순간 그때 영광스럽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깊이 느껴지고 생생하게 전달되었을까. 힘을 공급해주고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은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막 영하 10도, 20도 산에서 막 밤을 새워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간구했을 때 주님이 놀랍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사건의 경험들, 힘들고 그럴 때 그런 경험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힘이 나요. 아, 그때 주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이런 체험이 있었지, 이렇게 도우셨지, 그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아니라 박진석 후서를 쓴다면 저도 아마 이런 간증을 많이 기록할 겁니다. 분명히 이 체험이 베드로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원했다면 우리 또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생활, 해이해진 우리의 기도생활,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말 연시에 우리가 많은 만남들로 분주할 겁니다. 송년회, 망년회, 신년회 등등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만남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분주해지고 들뜨기도 할 겁니다. 또 만남이 없는 분들은 또 집에서 얼마나 많은 TV나 영화나 매스컴과 언론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깊이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사람과 상의해서 약간의 위로와 약간의 격려와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냥 장밋빛 청사진 그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엉뚱한데 여러분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요. 이를 위해서 주님 그리고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수고,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변화의 높은 산까지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담대히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문제 해결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가 얕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변화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주께로 집중합니다. 시간을 내기를 원합니다.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체험과 새로운 영적 각성을 연말연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천세 독생자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자 백두산 같은 높은 산에도 올라가시는 수고마다 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모든 피곤과 한계도 뛰어넘어 간절히 간구하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얄팍하고 너무 부족한 기도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신령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사로잡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결단의 수고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모임과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 단연코 주님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단하며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중적인 기도에 실패하지 않게 하사 참으로 다가오는 2009년의 도전이 만만치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를 통하여 많은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실력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절망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의 높은 자리로 이끌으신 주님, 이제 은혜 받고 세상으로 향하여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저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이 시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운 무엇임도 떠나가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앞으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작정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